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31개의 드론과 2개의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 공군 등이 오데사, 헤르손, 무콜라이우, 도네츠크 등지에서 이란제 샤히드 공격용 드론 28기와 미사일 2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또 어제 헤르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민가에 가해진 폭격으로, 나머지 1명은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 당국 등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관리는 헤르손에서 북동쪽으로 600km가량 떨어진 호를리우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이 가해져 여성 1명이 숨지고 민간인 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무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부 아조프의 마리우폴 인근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34 전폭기 1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같은 날 발표해서 24시간 사이 러시아군의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7 전투기 3기와 소위 24 전폭기 1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걸프만내 도서 3곳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러시아의 항의에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어제 보도해서 러시아 대사 대리를 23일 초치해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제6차 아랍연맹 러시아 협력 포럼에서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국가 간 유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1년 영국군이 철수한 뒤 아부무사섬, 대툰부, 소툰부섬 등 세 곳을 장악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에도 같은 문제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초치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밤사이 가자지구에서 적어도 78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와 현지 의료진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알키드라 팔레스타인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중부 마그하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지 의료진들은 가자지구 남부의 주도 칸 유니스에 가해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어제 늦은 밤부터 성탄절인 이날까지 계속됐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 아브레이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주민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마그하지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새 교전 중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BBC는 그동안 카타르와 함께 양측 간 협정을 중재해온 이집트 정부가 제시한 이 제안이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가 억류한 모든 민간인 인질을 맞교환하는 대가로 양측이 7에서 10일간의 교전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2단계로 이스라엘 여군 인질의 전원 석방,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나머지 인질 전원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일부에 대한 추가 맞교환과 아울러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군의 철수 등이 담긴 것으로 BBC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참여하는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억류된 인질들 중 5명의 시신을 확인해 이스라엘로 옮겼다고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시신들이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의 지하 갱도망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1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핵 무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아카데미 상의 장편 영화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가끔 구름 끼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번 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어떤 대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회의는 오는 27일 전후 시작돼 의정부고, 분과별 토의, 결론 등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결론 발언은 통상 1월 1일 보도되고 이는 신년사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결론엔 대미와 대남정책, 외교와 국방, 경제정책의 방향과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맞선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하며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구도를 우회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고도와 관련해서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것에 상당히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기존에 미국이 취했던 비핵화 입장이나 북한의 위협론을 상대적이고 미국의 어떤 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보장이라든가 상호 위협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단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제2불군기 중대 군인들을 불러 격려한 자리에서 적의 핵 도발 시 핵공격 불사 의지를 천명하며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어떤 협상도 배제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초로 한 군축 협상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핵 능력을 기하급수로 증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 고도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국방력 증강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뒤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연말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ICBM의 실을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기술 개발 등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또 한국에 대해선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한국 정부에 전가하면서 내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다. 평화가 깨졌다.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한테 있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보다 더 강한 어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지역 평화의 위험 요인으로 내세워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 신냉전 구도에 입각한 반미연대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년이 북중 수교 75주년이기 때문에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당면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와도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미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이 북한과 적극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러북 군사협력도 또 밀착도 2024년에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발 신냉전 전략을 강조할 것 같고 특히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은 앞서 지난 21일 올해 러시아 국방부 활동에 관한 해외 무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방 주도의 군사적 준동맹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한일 간 동맹,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엄중한 정세를 내세워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이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중적인 기준에 의해서 북한의 안전체제에 대한 위협을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방력 강화를 계속을 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심 단결해야 되겠다. 내부의 그 통제력을 또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다른 내부 현안으로 올해 목표했던 알곡고지 등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점령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로 지난 2020년 1월 말 이후 지속해온 국경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중과 북러 접경지 일대 교류를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이 핵포기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새로운 경수로 원전 시운전은 안전을 포함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와 지원이 없으면 북한과 영내 세계 원자력 산업에 심각한 위험이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모종의 활동이 포착됐으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온수 배출은 이 경수로가 임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경수로는 다른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처리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만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도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에 대해 즉각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3일 BOA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향한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 국가로서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즉각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O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 북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생활 조건과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영변 경수로 시험 가동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종전보다 4배, 5배 증가해 핵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무기급 우라늄과 결합하면 매년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약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can say maybe it can produce if it runs with the full power some 15-20 kg plutonium per year.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핵무기 한 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을 4kg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15kg을 생산하면 1년에 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영변에는 5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가 있으며 북한은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지난 2010년부터 영변 핵시설에 새롭고 더 큰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로 추정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영변 핵시설 곳곳에서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반영한 듯 시설 확장과 개축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 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원자로가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며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성공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유지, 관리,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starting operation. They are going away from construction phase to the operational phase. This one thing.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다만 이 실험용 경수로가 실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핵무기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원자로를 테스트하고 출력을 조절하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긴급 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약간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겠지만 본격적인 생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It's operating as a nuclear reactor, but most likely with a very low power. And during this period, which may take maybe half a year or so.
그래서 실제 핵무기의 용량이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늦어질 것이라며 아마 2025년쯤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경수로 가동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의 훨씬 큰 공급원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가동을 시작하고 완전히 가동되려면 2년이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몇 배나 많은 플루토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en it is fully operational, then North Korea will have many times more plutonium produced.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더 작고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더 많은 탄두, 특히 전술미사일용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전술미사일은 탄두가 더 작은 경향이 있으며 더 많은 플루토늄 공급으로 더 많은 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at means is that plutonium is much more valuable if you want to make smaller, more powerful nuclear weapons.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천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등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 무기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새 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 1년에 약 20kg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이 4~5배 더 많은 것으로 상당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 fairly conservative one is that it could make about 20 kilograms of plutonium per year and that's four or five times more than is made in the small reactor.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의 새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연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만일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결합한다면 연간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10월 말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누고 있는 북한 핵무기가 180개에 이르고 북한은 2030년대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최대 300에서 500개까지 늘리려고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담을 제안했지만 김정은 정부는 이를 거듭 거부해왔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적어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야심찬 핵무력 확장 프로그램을 완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many times talks with North Korea regarding its nuclear program.
아이논 전 특별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 야심찬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사 협상에 나서더라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핵무기 능력 감축 협상조차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껏해야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핵무력 능력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당분간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It's conceivable that once North Korea completes its ambitious program, it will be prepared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유엔 제재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 해체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가운데 한두 곳만 없애려 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나란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유엔의 무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러시아의 북한 비호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접경한 발트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의 무기협력 등을 비판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리투아니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1차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거부권을 남용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보리의 신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안보리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거부권을 남용해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라트비아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함으로써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협력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마르구스 차크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러 간 군사협력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러시아의 전쟁 도구를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로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국이 EU의 제한 조치에 전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의 봉쇄 정책은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를 돕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북한 실상과 탈북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두 가족이 북한을 벗어난 뒤에도 중국 등을 거치며 겪는 온갖 고충과 애환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제96회 아카데미 오스카상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부문 예비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1일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등 10개 부문의 쇼트리스트 예비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일과 함께 15개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오스카상 예비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면서 6년 전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m overwhelmed and thrilled and humbled that this movie have this kind of recognition.
테리 전 국장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영화 167편 가운데 15편을 뽑는 예비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만 해도 이미 큰 성과라며 15편 가운데 5편을 뽑는 공식 후보에 오르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이 영화가 공식 후보에 오르고 상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고 탈북민의 인권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공식 요청을 받고 이 영화를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재임 당시 북한 강제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 수감자 출신인 탈북민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강 대표는 요덕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경험을 그의 책 평양의 어항에 생생하게 기록했고 이 책을 읽은 부시 전 대통령은 강 대표를 백악관에서 만나 40여 분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대리 전 국장은 지난 10월 9일 중국 정부가 억류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이런 영화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정부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travesty and this is what I'm hoping to do with a film like this. Continue to pressure Chinese government.
대리 전 국장은 이 영화가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내 억류 중인 한국인과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인권 개선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과 관련해 제 경험상 첫 단계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 전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 등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어 이 영화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강조하는 첫 단계였다면서 국제적으로 북한과 중국 정부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 안팎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만큼 영화를 통해 그 실상을 알려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의 첫 걸음이란 설명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앞서 지난 1월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이 영화는 듀퐁 컬럼비아 저널리즘상 후보작으로 지명됐다면서 듀퐁상은 영상 제작물의 필리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컬럼비아 대 저널리즘 스쿨은 인쇄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필리처상과 영상 제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듀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비욘드 유토피아는 뉴욕타임스 비평가 선정 영화, 워싱턴포스트 선정 올해의 최고 영화 등으로도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영화 홍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그래서 서울, 워싱턴, 도쿄, 그리고 중국 등 전 세계 관객과 정책 입안자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ing that we will continue to do with outreach work to promote the film so as many people possible.
영화 속에서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한 갈렙 선교회 김성원 목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카데미가 뭐 알긴 알아도 이게 그 어떤 영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게 대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면은 저는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 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김 목사는 지난 10월 9일 중국에 억류돼 있다가 강제 북송된 수백 명의 탈북민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면은 성공한 가족도 있지만 실패해서 고통받던 가족의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탈북민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와 있다가 또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번 10월 달에 있었던 일 같이 대규모로 북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처벌받는 것, 뭐 우리 NGO 단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사실 탈북자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서 탈북자의 실상이 알려지고 중국이 최소한 탈북자 자들에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또 난민 지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머니에 독약과 면도칼 등을 넣어 갖고 온다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제 북송을 못하도록 협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왜 중국에서 탈출한, 북한에서 탈출하고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그들의 그 주머니에 독약을 넣고 또 그들의 그 주머니에 면도칼을 넣고 잡히면 죽겠다고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에 가면은 그만큼 처벌이 중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한 목소리로 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만큼은 못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부문별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3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립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개인 두 명과 기업 세 곳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도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불법 석유 수출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의 곽기성과 공범 로잉 요우 등 두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싱가포르 소재 기업 안파사르 트레이딩과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ISA 에너지 등 세 곳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곽기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조선인 MT 커리지어스호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 차례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곽기성이 제공한 총 유류의 양은 모두 12,26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곽기성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선박 관련 회사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불법 석유 판매 대금을 수령했으며 대북 판매용 석유 구매 자금을 이체한 정황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곽기성은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문서를 위조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또 곽기성이 수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대북 석유 수출에 대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해 공무집행 방해 및 사법 방해 관련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기성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로잉 요우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은행 계좌를 통해 모두 9건의 금융거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판매가 금지된 가스유 공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번에 기소된 곽기성 등 개인과 기업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유엔 대북제재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경찰에 의해 기소된 곽기성은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앞서 미국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곽기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곽기성과 그가 소유한 관련 회사 두 곳을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특정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국적자인 곽기성을 현상 수배하고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싱가포르 국적의 곽기성과 그가 소유한 회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를 목록에 올렸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러시아 아사자 김조애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은 한 해였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경제난이라는 수렁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외교적 도박을 벌였습니다. 당시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올해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보스토 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전투기, 탱크, 핵잠수함,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개월간 수백만 발의 포탄과 무기를 실은 3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포탄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은 돈을 식량난 해결 등에 사용한다면 경제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 대부분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5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2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억 달러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주민 생활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에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에 민생에 쓴다고 하면은 식량난 아사자가 발생할 리가 없죠. 아사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돈은 모두 뭐 거의 국방력강화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북한의 경제난은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5,000원, 그리고 옥수수, 즉 강냉이는 1,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쌀가격은 6,000원대로, 그리고 강냉이는 3,0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 3,000원을 받아도 쌀을 1kg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기간 중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시작해 코로나와 폐렴 등으로 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굶주림에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면 영양이 약해지고 영양이 약해지면 병균의 피해로부터 또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약 없지, 영양 약하지, 먹고 없지 하니까 이제 죽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가 25%나 감소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혼란도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강도와 살인, 사제 폭탄 투척 같은 강력 범죄가 올해 300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장마당 세대와 농민 그리고 중산층은 노동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기 또는 컴퓨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의 선전선동 대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북한 당국은 한류 확대를 막기 위해 법령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데 이어 올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자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10월 12일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년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하순에 양강도 해산에서 주민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8월 30일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8월 30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파트너, 취재 협조자가 해상에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우리 파트너도 그 동원돼가지고 현장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9명을 비 오는 속에서 바로 그 총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는 4대 세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순안공항에서 ICBM 화성 18형을 쏘면서 딸 김주애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등장할 때 노동신문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존귀하신 자제분에 이어 최근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올해 10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는 북한 당국이 후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의 옷차림과 호칭, 의전을 격상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now that we begin to see some kind of media campaign that elevates her title and that elevates her status.
2023년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일관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27차례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안보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무기 개발에 큰 돈이 투입돼 경제난은 심해지고 주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안보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일 안보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오넝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착수한 일본의 움직임을 영내 군사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넝 선임 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히 중국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One has to do with the, you know, the capability issue that you're speaking to.
호넝 연구원은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침입하거나 때로 일본 인근에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일본을 위협 비행하는 중국 항공기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주로 중국의 공군력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공군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만 지금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큰 안보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대공 및 미사일 방어 강화 노력은 모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North Korea threat, it's they don't have an air power. Now obviously their missiles
혼영연구원은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에 적 정보를 탐지하는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발표에 주목하면서 단순 타격 역량 못지않게 정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 확보에도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의 킬체인과 같은 반격능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움직임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repare a force that not only works well today because it's technologically superior.
일본은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북한보다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더라도 북한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 관련해 향후 수십 년을 대비하기 위해 더 발전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도 인식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과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이례적으로 협력에 나선 것은 경제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처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했을 때는 미국과 협력을 원했지만 개발 비용과 생산량, 생산 주도권 등의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선책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 중 전투기 분야 협력이 가능한 유럽 국가, 영국과 이탈리아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did look after the US option shut itself off. They did look to other like-minded countries.
브루스벤의 선임연구원은 현대 안보 전략에서는 혼자 적국에 대응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와 연대해 함께 억제한다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안보 공조 전략을 아시아와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NATO countries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동맹과 파트너들이 협력의 틀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역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공동 군사협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및 배치 합의는 세 나라 각각의 전력 증강 효과와 더불어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 연합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세 나라의 전투기 개발은 최첨단 탐지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탐지와 통합, 발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배치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수가 적더라도 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일본의 전투 및 방어 역량이 향상될수록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 한국에게는 큰 전략적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항공공격에 대처할 태세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기술을 결집하고 비용과 손실을 분담하면서 향후 항공우세를 담보하기 위한 뛰어난 전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세 나라는 오는 2035년까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를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개발 단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현재 체계보다 만 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영국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후속 모델로 전투기 기체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 BAE 시스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방산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가 설계를 맡도록 했습니다. 3국은 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영국의 본부를 둔 공동개발기구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인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초대 대표는 일본 측 인사가, 비즈니스 조직 수장은 이탈리아 측 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5일까지 유라시아 북부에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할 무렵 소련은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난과 체제 피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소련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5년에 걸친 고르바초프의 개혁 조치는 실패로 끝났고 누적된 사회적, 민족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련방 공화국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소련 국민들의 반발로 실패한 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소련은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서기 350년 12월 25일 교황 율리어스 1세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공표합니다. 성탄절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고대 로마인들의 겨울 축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했는데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부활절에 의미를 뒀을 뿐 예수의 생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세기에 이르러 성탄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서기 350년 교황 율리어스 1세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공표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축전이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크리스마스는 영국에서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올리버 크롬벨이 이끄는 청교도 세력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풍습이 문란하고 인간의 영혼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1652년 크리스마스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은 1870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 탄생 기념일로 지내는 크리스마스의 관습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 기독교 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